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후 56년경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밀레도입니다. 밀레도는 오늘날 터키의 긴 서해안의 남단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는 그리스 제국의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부유한 도시였고, 바울이 살았던 로마 제국 하에서도 여전히 번창하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중입니다. 그가 탄 배가 밀레도에 정박하자 바울은 약 30마일 북쪽에 위치해 있는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그가 개척하고 3년간 가르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고별 연설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먼저 자신이 선교사로서 에베소에서 행했던 사역을 회고합니다. 그곳에 왔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늘 겸손으로, 눈물로, 시련을 잘 감수함으로 섬긴 것을 이야기하고, 공중 앞에서나 가정교회에서나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다 거리낌 없이 선포하고 가르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포하고 가르친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그것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너희도 아는 바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회고한 것은 그저 감상에 젖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늘 겸손으로, 눈물로, 시련을 잘 감수함으로 섬기고, 인간을 기쁘게 하지 말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전하며 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복음을 잊지 말고 선포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18절서부터 21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고했는데, 이제 22절서부터 24절에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2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늘 우리 주보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개역 개정판 번역과 거의 모든 영어 성경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사실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번역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피릿의 S를 대문자 S로 번역하건 소문자 S로 번역하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심령은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원어를 직역해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번역하는데 좋은 번역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성경의 붙들림을 받아라고 번역합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셨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강권하셔서 그 붙들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바울은 곧 덧붙입니다.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가라고만 하셨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가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방문한 모든 곳에서 성령이 경고하시기를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는 것은 안다고 합니다. 모든 성에서 증거한다고 하고, 증거하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이 경고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21장 4절을 보면 바울이 두로에 도착할 때 그곳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1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에도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경고해 줍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취한 후에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너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음 안의 식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를 사랑하는 형제들은 그를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성령은 경고만 해주셨지만은 믿음의 식구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겁을 먹고 중독 하차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밝힙니다.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영어 성경에는 원어의 순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23절 후반부와 24절을 이어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투옥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 죽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칠 수만 있다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전도자로서의 남은 마라톤 경주 구간을 끝까지 내가 마칠 수만 있다면. 둘째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사명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개종되고 예수님의 전도자로 부름받고 파송받은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압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대로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음을 잘 압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어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어순 때문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보면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은 참 복된 소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로도 의롭다 하시는 것,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명이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장로들도 자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과 같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성령의 강권하심을 뿌리치지 않고 순종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듯이 김경민 목사님도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바울과 같이 김 목사님도 성령에 매여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이곳의 육신의 삶이 편하지만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고 돌아갑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그에게 경고하고 만류했듯이 저도 많이 경고하고 만류했지만은 돌아갑니다. 지난 5년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섬기는 동안 줄곧 모국의 교회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모국 교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한국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경건하고 공의로운 교회를 이루려 하는 목사에게는 누구에게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목사에게는 멸시와 조롱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드러나고 따라서 어두움은 필사적으로 빛을 물리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대다수 한국 교인들에게는 사단이 주는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십자가 그리스도는 여전히 걸림돌이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강단에서 설교하듯이 성형수술하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혼전의 관계를 맺는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꾸짖고 교회 사역을 금하면은 교회는 곧 텅 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웹페이지에 우리 김경림 목사님 자기 소개에서 밝히듯이 구원의 문턱을 넘어선 자들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성화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같이 성화되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자고 하면 다 물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기 이전에 교회 목회자로 청빙받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로 청빙받아도 곧 청빙위원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소수 신실한 목회자들 모두의 삶이었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한결같이 청빙을 받지 못하고 신실하게 설교하면은 한결같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거룩한 목회자들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하는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다른 것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은 한 가지는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이방인들로부터가 아니라 동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이것을 알고 한국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껏 가감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직설적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은 이곳에서 목회하면은 불완전하지만은 각 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맛볼 수 있지만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강권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부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곳에 길 잃은 영혼들도 있지만은 모국에 길 잃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표류하고 있는 모국의 교회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수많은 대형교회들 사이에서 초라하지만은 성경적인 겨자나무와 같은 교회를 이루고 그 나무로 날아들어오는 적은 새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둥지를 틀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사람으로 같이 성화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슬픔과 걱정과 속박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고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귀한 뜻을 알기에 우리 김 목사님을 보내드립니다. 이곳에서 전했던 복음을 그곳에서도 똑같이 전할 것을 알기에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견딜 것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자나무와 같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것을 믿기에 걱정하지 않고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김 목사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회위원들과 각 부서장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교회 장로와 목회위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부름받은 모든 크리스천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민을 복되게 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건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외적인 조건과 변화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에게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지 알기에 우리는 늘 세 가지에 힘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특별히 경건한 성숙한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씁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눈과 귀가 어두운 것을 알기에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끈질기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많은 교인들처럼 모든 일을 할 때 성급하게 결정하고 곧 후회하고 철회하고 하는 그러한 무계획한 삶을 계속 살지를 않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끈질기게 구하고 강권하심을 확인한 후에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을 텐데, 수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그리고 수많은 후회를 했을 텐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자원들을 낭비했을 텐데, 앞으로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순간적인 충동으로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움직이지를 않고 생각나는 대로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인내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지만은 자신의 모든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계시하십니다.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모르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우리에게 닥칠 고난과 슬픔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괴롭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계시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성경의 계시도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종 어디에 가라는 음성은 듣지만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는 지금 너 있는 곳을 떠나 너희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할 곳으로 가라. 가서 무엇을 할지 전혀 몰랐지만은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명했을 때 모든 것을 놓고 따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주님은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엉벙덤벙하며 구덩이에 빠지고 벼랑 끝에 매달리고 늑대와 사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교독문에서 고백한 대로 선한 목자이시기에 막대기로 원수들을 때려 쫓으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시며 우리 어리석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똑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기에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하지만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담대하게 갑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못하노라고 고백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은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자신이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자신의 코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100% 불투명하고 살 길이 없는 것 같기에 얼굴이 늘 수심에 잠겨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겁고 맑고 밝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서부터 우리 가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 일반적인 뜻은 잘 압니다만은 내일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하는 것 창피해하지를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대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든지 늘 들어야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 움직이면서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붙들려고 하면 핍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어디로 인도되어 가셨다고 하는가?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십자가의 삶을 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들 가운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나가는 회사 과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먹고 살기도 힘든 조그만 교회 목사를 한다고 합니다. 세계 무슨 기관의 총재로서 50만 불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10만 불밖에 되지 않는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5만 불밖에 받지 않는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고 이렇게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국의 조그만 기독교 대학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십자가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삶은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는 삶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핍박의 삶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자신도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며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참 보물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에 그 모든 것을 팔아 예수를 삽니다. 예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핍박과 환난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눈을 한 군데에 고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마치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며 잘 달렸어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향방 없이 허공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광 이전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받는 일은 성경에는 없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들림을 받아서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전시체제로 살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매일 자신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실제로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주님 말씀 가슴판에 깊이 새기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